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금요일에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단독 입후보셨기 때문에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는 공개가 안 됐는데 혹시 네. 대표님에게는 알려주던가요? 찬성 몇 표 나왔는지?
아,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예.
171명의 당선자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과반은 넉넉하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보도로 보면 압도적인 찬성이었다는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100% 찬성 나올까봐 사실 걱정도 했습니다. 단독 출마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예.
아무튼 그 말씀은 100%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표님?
아니,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171명이 참석하고 한 분이 표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 초거대 야당 원내 사령탑인데 단독 입후보였고 결국 무경선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좀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러니까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뭐 선거 과정을 통해 가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의원 구성 자체가 상당한 다양한 배경을 기초로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음흠.
예 172석의 국회의원의 의석은 다양성 그 자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단독 출마인 경우에는 힘을 모아주셨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네.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네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서 다양한 국회의원이 구성이 되었고 저는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네, 민생, 개혁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다라고 하는
네.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그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하나 좀 요거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그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가 합의한 당론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양심상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 안에서 당론에 반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뭐 징계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경우가 몇 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네.
또 민주당의 의원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네.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거에 따라주기를 권고하는 게 예, 당내 지도부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말에 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권고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강제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강제하겠다라는 말을 뭐 민주당의 지도자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예. 당부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예.
당인으로 예, 당론이 결정이 되면
예.
거기에 따라주기를 권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알겠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좀 그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래서 실기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
실기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뭐 민생 입법이라든가 뭐 네.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네.
예를 들면
예.
우리가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21대 일당이었는데
네.
운영이 그리고 법사위를
예.
양보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예.
그럼 결국 이걸 국회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최대 27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생이라든가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70%, 80%씩 찬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게 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1년 이상 막 2년씩 걸려가지고 겨우 패스트트랙을 통해가지고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결국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되어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예.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예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고 모으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
네.
빨리 의견을 모아서 네. 빨리빨리 적시에 하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발족되고 있는 22대 원내대표단 이름을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한 여당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은 포기할 테니까 법사위원장만은 가져가겠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둘 다 가져간다?
지금 예, 확보하겠다고 제가 분명하게 그 출마 기재회견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이후에 정견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71명의 당선자 앞에서 저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협상 전략을 거기다 따고 얘기할 만큼
네.
그렇게 교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저 이제 그 네. 과거로 돌아가면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원 구성이든가 항상 늦어졌었거든요. 뭐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꽤 늦어졌었는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과 그 합의를 보지 못한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실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 구성도.
그렇죠. 우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합의해가지고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예.
다만 그 국회의원의 수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배분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지연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예.
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그 말씀은 그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 뭐 표결해서 정하는 건데요.
네.
지금 21대 같은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부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는 남겨놨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저쪽에 비대위원장께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일당이 다 가져가라라고 해서
네.
전체를 운영했던 적도 있었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때하고 상황은 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일단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네.
우리는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교섭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너무 지체돼서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확보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건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그 개원하면 가장 먼저 그 발의할 지금 법안이 어떤 걸까요, 대표님?
글쎄요. 저기 뭐 조국 신당은 1호 법안으로 무엇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뭐 1호 법안에 관련해서 이제 개원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예.
의견을 모아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민생 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협상과 동시에
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예.
뭐 그 부분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9개가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 세 개는 재발의가 됐고, 그리고 하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결국 5월 2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재발의 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했던 두 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 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던가 네.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예. 법안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패키지로 그냥 일괄 발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일괄로 발의해도 이제 각각의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예. 여러 개 법안이 나갈 수도 있고
동시 발의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동시 발의가 그럼 되는 겁니까?
동시 발의해도 이제 순번은 있겠죠. 네.
그래요.
지금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은 재발의가 되어 있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양곡관리법은 이제 본회의에 회부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조법, 방송3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네.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좀 남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최혜병과 관련된 예, 진상조사 예. 특검법이 예.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의 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은, 홍철호 네. 정무수석은 지난주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그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그거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발언이죠.
그래요.
예,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또 민생과 경제 또 외교에 대한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는 게 아니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아니 그거를 거부 안 하면 직무유기라니 지금 국가의 기능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요.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지난 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 내렸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배경 내지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대표님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저번에 이제 특검법은 이제 주가 조작에서 한해긴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공범들은 이미 재판까지 다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별다른 수사도 받지 않았고
예.
이것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 부인은 자기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식사비용 3인분 7만 8천 원을 가지고 기소했는데요.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300만 원 명품백 받은 사건은 모르는 척한다라고 하면 네. 불공정하고 부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기대도 일부는 있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긴장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하고 용산 간에?
네. 특히 예. 이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어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재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음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네.
이거는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음흠.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뭐 이 부분은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 한편으로는 또 뒷북 아닌가.
네. 뒷북. 예.
예. 아니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던지 아니면 특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나는 뭐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요.
그래요.
특히 저번에 각상도 전 의원 50억 퇴직금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 조사하고 어쩌고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그렇지만. 그때의 모습하고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쉬운 거는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인지
네.
아니면 내부의 긴장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네.
그거는 조금 더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거고요.
관련해서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후임자를 지명을 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이 요인 하나하고 송경호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에 2년을 꽉꽉 채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요인을 염두에 두고 그게 불화의 결과든 뭐든지 간에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소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은 뭐 속단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구중 군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 긴장과 암투 예 그거 다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어쨌거나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예 갈등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검찰들은 실질적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뭐 복두규 또는 뭐 강의구 윤재순 뭐 이런 분들을 실세로 보고 있지 않나. 아, 그래서 수사관 출신은 아니지만,
네.
네, 검찰 조직 안에 있던
예.
실제 검사들과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 등 이른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검법을 1호 특검법으로 발의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저희 검찰 정치검찰 사건 조작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진상 조사단을 아주 대규모로 발족을 했어요.
예예. 예.
예, 검사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검찰들의 행태를 보게 되니까
네.
각종 위법 행위, 불법 행위,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행위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예. 예.
지금 뭐 이거랑 관련된 특검법 발의하겠다라는 건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원내 대표 막 취임한 저한테는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요.
아하, 일단 당내에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당내에 일단 주장 정도로만 일단 그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주장 정도라기보다는 뭐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화요일 날 보고를 받고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놓쳐선 안 되는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슈.
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른이날 애들은 자라.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어제였고요. 오늘은 어른이날이니까 아이들은 주무셔야죠.
아,
예.
그래요?
예. 네.
오늘 뉴스 이슈도 뭐 관련 이슈인 거
같아요. 관련 이슈죠. 예. 예. 프랑스 정부가요.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아예 금지한다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이 엘리제 궁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초 이 신경학자, 정신과 의사, 과학자 등 이 10명의 전문가들한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연구를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무려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이었기 때문이죠.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이 보고서에는요. 우리가 들으면 이게 뜨끔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사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 정서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알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폰 사용에 지금 아이들한테 밥 먹일 때 스마트폰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집안에서 TV를 계속 틀어놓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지금 뜨끔하신 부모님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칭얼대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모님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스마트폰 쥐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영유아 때부터 과도한 영상물을 시청을 하면요. 부모와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요. 또 정서 발달을 저해해서 그에 따른 각종 발달장애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는 이 화면이 어린이들의 시력과 소화,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과정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어서 화면에 대한 중독은 기기 문제가 아니라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되어 중독 효과를 낸 콘텐츠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뭐 전자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네. 콘텐츠 영상 문제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뭘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TV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는 이 화면에 대한 중독은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일종의 중독성 역학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두 개 영상만 보려다가 저녁 내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콘텐츠 중독을 경계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또 뜨끔하신 분들 지금 많을 겁니다.
이건 어린이에 국한되는 게 어른도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지금 콘텐츠 중독에 굉장히 빠지기 쉬운데 네. 어린이들은 더 쉽게 중독되겠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어린이들이 상품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기술업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말하자면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서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위를 창출하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면 금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3세 미만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장을 했고요.
네.
3살부터 6살까지 어린이는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교육적인 콘텐츠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휴대전화 사용은 11살부터 그리고 또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살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또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이거 말고?
네.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셜미디어 사용 있잖아요.
네.
소셜미디어는 15살부터 허용을 하는데 윤리적인 소셜미디어 미디어로 한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은 윤리적인 소셜미디어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 18세가 돼야 비로소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윤리를 가르는 기준이 뭔데요?
일단은 뭐 남들이랑 뭐 비교하는 뭐 그런 콘텐츠가 많은 걸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의 한 지자체가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공공장소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예 못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요. 프랑스 파리 남쪽 세네마른 주에 있는 인구 2,000명 안 되는 작은 도시 샌프로 거리에서 거리, 공원, 상점에서 공공장소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헌장이 지난 2월에 주민투표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강제성이 없는 선언 수준이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무한 스크롤을 하거나 동영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환기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네.
예를 들어서 설령 이게 입법화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논외를 치더라도
네.
13세 이하면 투표권이 없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에서의 저항은 별로 없을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걱정한다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예. 과연 실현 가능한지는 별개로 따져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